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올라와 3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고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오해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대인 트리포가 저스틴 마티에게 질문한 그 내용은 참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지만 했던 이 표현은 시간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티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트리포는 저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계속 지키고 하면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견해임을 밝히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전한 교회에 대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모두 망라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적인 의식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면들을 두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것은 정당한 대답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대답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이며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두고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권고합니다. 우리 중에 나시린 사역을 마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정결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결을 행하고 있는 그 시기와 마지막 이제 오순절에 그 곳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이제 머리를 깎아 받치면서 나는 나시린 사역을 완전히 이수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나시린 사역이 마치 모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인 신자들의 어떤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이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이 경고는 단순히 오해만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확실한 보고도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이제 세 번의 사역을 다 마쳤다라는 그 증거의 측면에서도 이 내용은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지금 유대 안에 있는 교회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록 이방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와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성전 안에서의 경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성전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미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은 단순히 바울이 위험 가운데 있게 한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 자신이 원하던 로마로 가는 한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고 바울은 때로 로마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지금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일 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다루시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험 가운데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적들의 품 가운데서 로마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들어 바울을 구출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바울이 죽임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죽임을 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두 가지 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충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 군사들은 바울 치기를 거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충동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무슨 예언인가, 예언이 있었는가를 들었고 또한 그것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10절과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바울은 띠띠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띠의 임자를 지금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 앞에서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그 모든 일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두고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단은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단은 결코 손을 멈추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손놀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 바울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바울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본문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수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의 유대인들이나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누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충동한다라는 의미, 본래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충동한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아 그냥 충동질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의 뜻은 이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걷잡을 수 없게 흘러 범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 이 일, 이 일을 두고서 충동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충동의 일을 지금 완료형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 충동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홍수처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옹부리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함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함쳤다라는 이 말도 듣고 달려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달려와라. 지금 우리가 충동하는 이 말, 너희가 듣고 달려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고함치면서 마치 성이 흔들리는 것을 그렇게 고함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을 만큼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 부분을 더욱더 알게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자신의 군사들 통해 바울을 억지로 지금 잡고 끌고 갑니다. 그 일은 바울을 억지로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어떤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없이 하라. 지금 천부장을 향해서 너는 그를 없이 하라. 너는 바울을 없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지금 고함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자를 죽이라 라고 하는 말과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그 땅은 대체적으로 아시아의 최남단 서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 그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중요합니까? 왜 바울에 대해서 이들이 고백하고 이들이 고발한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가르쳤지만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이 배척하게 되어지자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이제 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두란노 성원에 있는 모인 무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 회당은 끊임없이 교회를 배척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3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고 3년 동안 바울이 그들에게 회당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묵시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 어떠했는지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분노하였고 아세론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범죄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들을 대적하여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자다. 즉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율법을 행하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시리 서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결례를 치르고 이제 나시리 서약을 마쳤다라는 부분으로서 머리를 깎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도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것이 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왜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한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까? 적어도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음행하는 일들, 목매어 죽인 것도 율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못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유대인들이 올 때 피하였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왜 책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신뢰로서 그가 심지어 헬라인까지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시내에서 드로빔으로 가는 헬라인을 바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성전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장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고발한 충동한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를 묻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혔다는 말은 평범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신뢰가 엄청 더러운 땅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거룩하지 않고 평범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더럽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내 집이라고 칭하였고 이 말은 야훼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훼의 집을 두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올까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가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 누구니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야훼를 만날 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성전에 나올 때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을 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을 더럽히지 않아야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전은 평범한 사람이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인들도 온다, 누구도 온다, 돈 없이 값으로 주고 이 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는지, 왜 그런 태도를 주께서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될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되어지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동물들을 통하여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제사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 없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성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제물을 준비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평범하게 만들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찾아 나온 자리에 있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충동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충동하며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놀라운 고발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경고문이 헬라어로 또 어떤 곳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고문 내용은 이방인이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비모가 들어갔다고 고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통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성소 내부로 들어가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으로는 다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지만 원어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은 성소 바깥을 이야기한 토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게 될 때 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그 뜰보다 더 지나서 들어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두고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평범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림자인 제물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지금 그 당시에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행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 그림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우리는 그림자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찍힌 것이지 그 그림자 때문에 완전해지고 그리스도는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고발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성전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성전 안에 나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광스러움을 짓밟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배 현장에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립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전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찾아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들은 충동당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 일을 당함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들은 바울치기를 거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도록 충동하였는지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드로비모를 신하에서 만났다라는 빌미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빌미로 고발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욱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더욱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27절부터 30절의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은 도리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이 12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21장부터 약 23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몇 날의 기록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만 합니다. 충분히 적게 기록하고 축약해도 별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 휘하에 6명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 밑에는 각각의 18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을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전부장이 이 일에 개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에 보게 되어지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바울을 지금 붙잡고서 층대 위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안토니오 요새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는 성전 남쪽 지역과 예루살렘 북쪽과 서쪽을 감시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명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출구가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중심가와 연결되도록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까지 자기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지금 이 소동 때문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새는 천부장, 이 요새의 천부장은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의 편익을 도모하며 유대인들의 일에 간섭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뒤에서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했습니다. 성전을 멸시한다고 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도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비록 그렇지 않았지만 드로빔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이 말,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며 지금 바울 자신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그런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택하였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말, 이 말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특별히 우리는 이 일은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메시아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레스가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찾아보고 하나님이 쓰실만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정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존되어졌는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야곱을 통하여 70명이 내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60만 명이 되어 어떻게 그곳을 탈출하게 되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애굽의 보호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정부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해도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존중하되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어떤 세상 정부를 향한 중대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나라를 세워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의 가는 길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그의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전능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